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가 아들로 입양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는 3일 전 크리스마스 이브 예배를 드리면서 성경 여섯 군데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이 말씀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고 어디서 오셨고 왜 오셨는지 아는데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이기에 이 말씀들의 출처를 오늘 다시 여러분께 상기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그만큼 10년, 15년, 20년 성탄 이브 예배를 드리셨으면은 이 말씀들이 머릿속에 잘 기억되어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먼저 예수님 탄생을 예언하는 구약 말씀을 둘 보았습니다. 이사야서 52장 7절부터 10절 말씀과 미가서 5장 2절부터 4절 말씀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또한 예수님 탄생 과정과 탄생 직후에 일어난 일에 관한 신약 말씀을 둘 보았습니다. 누가복음 2장 1절서부터 7절 말씀과 8절서부터 20절까지 말씀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에 관한 서신서 말씀을 하나 보았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서부터 7절 말씀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에 대한 유대인들의 반응을 기록한 복음서 말씀을 하나 더 보았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서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들 거의 모두는 성탄 전야 예배에서 우리가 늘 듣는 말씀입니다. 그 내용을 우리는 잘 압니다. 그러나 갈라디아서 4장 4절서부터 7절 말씀은 지금까지 우리 교회 성탄 2부 예배에서 듣지 못했던 말씀입니다. 아마 여러분 가운데는 우리가 이 말씀을 들었나 하는 분이 여기 계실 겁니다. 왜냐하면 미국 교회와 같이 드리는 예배에서 많은 찬양 중간에 영어로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갈라디아서 말씀은 예수님 탄생 이야기와 함께 늘 들어야 하는 말씀이고 대단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자신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가장 중요한 목적을 자세히 설파하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자신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셨습니까? 이 질문에 대한 여러분의 대답이 우리 유년주일학교 학생이 하는 앵무새 대답이라면 여러분 많이 회개하셔야 됩니다.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 이것이 전부라면은 여러분 지금까지 성경을 얼마나 보셨는지 자신을 잘 점검하고 회개해야 됩니다. 저는 오늘 우리가 성탄 전야 예배에서 들었던 짧은 갈라디아서 말씀을 그 앞뒤 말씀과 함께 묵상함으로써 우리가 감사하고 송축한 그 예수님 탄생의 중요한 의미, 목적을 다시 기억하고 그 목적에 부응하는 삶 같이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기 전에 그 배경이 되는 3장 말씀을 간단히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바울은 먼저 하나님의 뜻이 성경의 가장 중요한 세 인물, 아브라함과 모세와 예수님을 통해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설명했습니다. 먼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어떻게 이루셨는지, 내가 네 자손을 통해서 만민을 복되게 하겠다 하신 약속 어떻게 이루셨는지 밝혔습니다. 그것은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을 믿는 자는 모두 구원을 받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의 생각과는 달리 아브라함 때부터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만 받는 것이다 하는 진리를 설파했습니다. 그 다음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율법이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필요하게 만들고 사모하게 하는지 그 이유를 말했습니다. 율법을 준수함으로는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율법을 준수함으로 구원받으려고 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다 하는 것을 설파했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 다 지키는 사람 한 명도 없기 때문에. 그리고 바울은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약속을 어떻게 그리스도에게서 이루셨는지 설명했습니다. 죄가 없고 모든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신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신 저주를 받으심으로써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부터 속량하셨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 바울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목적을 밝혔습니다. 그것은 율법이 우리에게 몽학 선생이 되어서 훈육주임이 되어서 제 세 가지 진리를 깨닫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세 가지 진리. 첫째는 우리 죄의 심각성을 깨닫게 하고, 둘째는 율법을 지킴으로는 누구도 구원받을 수 없다는 진리를 깨닫게 하고, 셋째, 그러므로써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만 구원받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거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자유자가 되고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고 그의 유업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배경입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시면은 내가 또 말하노니 하고 시작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한 말을 다시 설명하면은 다른 비유를 통해서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하는 말입니다. 유업을 이을 자가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지만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나니 합니다. 재산을 상속받을 자가 궁극적으로는 모든 재산의 주인이지만은 아직 미성년자일 때에는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종과 같다 하는 말입니다. 그 아버지의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 있나니 합니다. 아버지가 유산을 넘겨주라고 정한 때까지는 법정 보호자와 관리인의 통제하에 있나니. 우리가 잘 알듯이 당시 유대인 남자는 12세까지, 이방인들은 보통 18세까지 미성년자로 취급받았고, 미성년자일 때는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의 보호와 감독하에 살아야 했습니다. 이들의 권위에 순종해야 했고, 이들의 허락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었고, 이들이 동반하지 않으면 어디도 갈 수 없었습니다. 말 그대로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었습니다. 물론 아버지가 정한 때가 되면 그의 신분은 100% 자유자의 신분으로 바뀌어서 자신의 뜻대로 재산권을 행사하고 온전한 시민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까지는 후견인과 청지기의 권위 하에 있었습니다. 물론 지금 바울이 할 얘기가 없어서 누구나 알고 있는 이 상식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비유를 들어서 이제 중요한 진리를 얘기하려고 하는 겁니다. 3절을 보면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 이 세상 초등학문 아래 있어서 종노릇 하였더니 합니다. 이 세상 초등학문이라고 번역한 단어, 원어 표현, 영어 성경마다 다 다르게 번역합니다. 어떤 성경은 세상의 초보적인 것들이라고 번역하고, 또 어떤 성경은 세상의 초보적인 원칙들이라고 번역하고, NLT와 같이 의역을 많이 하는 성경은 기초적인 영적인 원칙들이라고도 번역합니다. 종노릇하였더니 하는 말씀은 노예가 되었었더니, 속박되어 있었더니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바울이 말하는 세상 초등학문이 정확하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릅니다. 당시 헬라인을 염두에 두고 말했기에 세상의 철학과 도덕과 윤리의 가르침을 가리키는지, 아니면 유대인들을 염두에 두고 말했기에 모세율법을 가리키는지, 특별히 제사법, 할례법, 절기법, 음식법과 같은 것들을 의미하는지, 아니면은 당시 여러 종교에서 진리라고 가르치는 것들을 의미하는지 모릅니다. 바울 서신서 전체를 잘 들여다보면은 아마 이 모든 것을 다 포함해서 말했을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어떤 의미를 의도했건 이 세상의 초등학문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이유는 그건 명백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만나서 참된 진리, 고상한 진리, 고등학문을 깨달은 사람들에게는 세상의 이 모든 것들이 다 어렸을 때 쫓는 세상의 초등학문과 같기 때문이라 하는 말씀입니다. 3절의 의미는 우리도 유대인이건 헬라인이건 영적으로 어렸을 때에는 세상의 초등학문의 노예가 돼서 그 밑에서 하라는 대로 살았다는 말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은 믿는 자들의 경우에는 모세의 율법에 종노릇하고 살았고, 다른 종교를 믿었던 자들은 그 종교에서 프리스크라이브하는 그 규례의 종노로 타고 살았고, 세상 일반 사람들은 세상의 철학과 도덕과 윤리 여기에 종노로 타고 살았다 하는 얘기입니다. 4절을 보면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합니다. 때가 참에 2절에서 말한 그 아버지의 정한 때가 되매, 하나님 아버지가 정하신 완벽한 때가 되매 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그 아들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님은 100% 하나님이시다 하는 말입니다.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그 얘기는 사람에게서 나게 하시고 예수님은 100% 인간이시다.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유대인으로 나게 하신 것은 유대인들만이 모세의 율법 아래 살았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은 왜 자신의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시되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셨다고 하는가? 그 목적을 5절에서 밝힙니다. 그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기 위함이라. 속량하다. 노예를 값을 치르고 사다, 풀어주다 하는 표현입니다. 율법의 노예가 된 자들을 현재 그 율법의 무겁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짐으로부터 풀어주고 나중에 율법의 정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비참한 삶으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한 것이다. 현재의 차원이 있고 미래의 차원이 있습니다. 이 말을 한 후 바울은 곧이어서 하나님이 왜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는지 이번에는 그 목적을 밝힙니다. 5절 후반부를 보면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거의 모든 영어 성경을 보면 NIV를 제외하고 모든 다른 성경을 보면 우리가 아들로 입양되게 하기 위함이라 라고 번역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들로 입양하기 위한 것이라. 여기 바울의 논리 전개를 잘 보시길 바랍니다. 먼저 하나님은 왜 자신의 아들을 보내셨다고 하는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기 위하여. 그 다음에는 하나님은 왜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신다고 하는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로 입양되게 하시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영어 성경을 보면 이 논리 전개가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아들을 보내신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인가? 그것은 우리를 율법의 노예로 사는 삶, 곧 괴롭고 피곤하고 재미없는 삶으로부터 구원하시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나중에 율법의 정죄를 받아 영원한 저주의 삶을 사는 것으로부터 구원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의 아들을 보내신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로 입양되게 하시는 것이다. 헤아릴 수 없는 놀라운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것,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진리입니다. 이어서 바울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을 알 수 있는지 말합니다. 6절을 보면 너희가 아들인 고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이제는 하나님의 양아들로 입양되었기에 하나님의 친아들인 그리스도의 영을 너희 마음속에도 내주하게 하셔서 마치 친아들과 똑같이 하나님을 친근하게 아바 아버지라고, 우리 애들 표현으로 옮기면 아빠라고 부르게 하셨느니라 합니다.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영을 보내주셔서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것을 보면 우리가 참 아들인 것, 된 것을 알 수 있다 하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16절에서 말하듯이 성령이 친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신다 하는 말씀입니다. 7절을 보면 그러므로 네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을 자니라. 너의 신분이 전에는 종, 노예였지만은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하나님의 기업을 상속할 자가 되었느니라. 로마서 8장 77절 말씀대로 그리스도와 함께 후사가 되었다, 상속자가 되었다 하는 말씀입니다. 실제로 양아들도 친아들과 똑같이 아버지의 유산을 상속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을 요약하면 바울은 1절서부터 3절에서 너희는 한때 종이었다, 노예였다 하고 말했습니다. 그 다음 4절서부터 7절에서는 그러나 이제는 너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하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8절서부터 11절에서는 바울은 이들을 질책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너희가 옛날에 노예의 삶, 종의 삶으로 돌아갈 수 있느냐. 8절을 보면 그러나 그때 곧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에는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 하였더니 합니다. 영어 성경을 보면 본질상 신이 아닌 것들에게 노예가 되었었더니, 사람의 손으로 만든 신들, 우상들, 이런 것들에게 절하고 섬겼더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더러 하나님의 아신 바 되었거늘 예전에는 너희만 하나님을 안다고 하고 하나님 너희를 몰랐었는데 이제는 하나님도 너희를 아는 관계가 되었거늘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기 때문에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저희에게 종노릇하려 하느냐. 어찌하여 약하고 아무 능력이 없고 천한 전혀 무가치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영적으로 베이비 크리스천들이나 믿고 알고 있는 원칙들로 돌아가서, 그 얘기는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고 하고 도덕적 윤리적인 삶을 삶으로서 하나님께 상급받으려고 하고 자기의 의와 선행으로 인정받으려고 하는 그러한 베이비 크리스천들의 삶으로 돌아가느냐. 그래서 다시 저희에게 종노릇하려 하느냐. 다시 노예와 같이 고통스럽고 피곤하고 재미없는 비참한 삶을 살려고 하느냐. 바울은 이어서 이들의 초등학문의 삶 가운데 한 구체적인 예를 지적해 줍니다. 10절을 보면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너희가 날과, 날은 안식일을 가리킵니다. 달과 매달 초 월삭 절기 지키는 것을 가리킵니다. 절기와 매년 유월절, 장막절, 수장절 같은 절기를 가리킵니다. 해를 지키니, 희년을 지키니, 한마디로 유대교의 모든 명절들을 다 부지런히 지키니라는 말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율법에 얽매인 유대인들과 같이 외적인 형식주의, 그것으로 살고 있으니 그런 것들로 하나님의 구원을 얻고 호의를 얻으려고 하고 있으니, 11절을 보면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고 내가 그렇게도 복음을 전했는데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엄청난 희생을 치루었는데 수없이 배고프고 목마르고 매맞고 돌맞고 사경을 헤매었는데 나의 그 모든 수고가 수포로 돌아가는 것은 아닌지, 내가 지금까지 한 그 모든 수고가 헛수고가 된 것은 아닌지 심히 걱정이 되노라. 오늘 말씀의 내용 너무나도 명료합니다. 우리는 왜 성탄절 후 첫 주일인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는가? 하나님이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뜻을 분명히 깨닫고 그 뜻에 부응하는 삶 살기 위해서입니다. 이제는 노예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아들로 살기 위해서입니다. 율법에 얽매여 고통스러운 삶 살지 않고 아들의 영,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참으로 기쁘고 즐겁고 자유하는 삶 살기 위해서입니다. 자기 의로 자신의 구원을 이루려고 하는 힘든 삶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이 입혀주시는 그러한 의의 옷을 입고 살기 위해서입니다. 이제는 무엇이 옳고 그르고 하며 따지고 예수님 당시 종교 지도자들과 같이 누가 율법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그것을 정죄하는 삶으로부터 벗어나서 오늘 예배를 시작하면서 읽었던 기원문의 고백과 같이 나는 어려서부터 항상 마음속의 계획이 악하고 그리고 늘 악하단 고백을 주님 앞에서 하고 나 자신의 의인은 걸레와 같은 의임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은혜로 살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셔서 우리가 아들로 입양되게 하기 위함이라. 오늘 설교 제목, 여러분 가슴판과 뇌리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율법의 노예로 사는 삶, 율법에 얽매여서 재미없는 삶, 그것으로부터 벗어나야 됩니다. 특별히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심으로 폐지된 법들, 신약 수많은 곳에서 저희가 그동안 3일 예배 구역 성경 공부에서 다 수없이 봤던 말씀들입니다. 수많은 곳에서 폐지됐다고 한 구약의 법들, 구약의 제사법, 구약의 음식법,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의 민사법, 이런 것들에 얽매이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날 우리 개신교 정통교단 가운데 교회의 지성소를 만들어 놓고 예배드리는 교회 하나도 없습니다. 자신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양을 잡아 제사드리는 교인도 없습니다. 물론 구약 말씀대로 살려면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특정 음식을 먹지 말라고 가르치는 목사도 없고 다른 천으로 섞어 짠 옷 입으면 안 된다고 하는 성도들도 없습니다. 간음한 여인과 동성연애자들 돌로 치는 교회도 없고 부모에게 패역한 자식이라고 교회에 끌고 나와서 돌로 치는 성도들도 없습니다. 우리가 구약의 법들을 그대로 지키기 원한다면 지금도 그러한 삶 살아야 됩니다. 물론 이 모든 폐지된 율법 뒤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원칙은 영원 불변합니다. 100% 그대로 유효합니다. 만일 그렇지 않았다면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그러한 율법들 주시지 않았을 겁니다. 영원 불변한 원칙이 있는데 그 원칙에 근거하지 않은 율법들 주님께서 주시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기에 구약의 그러한 법들 폐지되었지만은 우리는 그 하나님의 원칙을 늘 기억하기에 주님 전에 나올 때마다 불경건한 자들 거룩하신 주님 앞에 설 수 없음을 기억하고 누가복음 18장의 세리와 같이 먼저 주님 앞에 엎드려서 자신의 죄를 고백하며 주님의 자비와 긍휼을 구합니다. 마음속에서 속죄의 제사를 드림으로 자신의 죄를 용서받고 그 다음에 주님을 예배하고 섬깁니다. 너희는 주변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민족들의 풍습을 따르지 말라 하신 원칙은 이건 영원 불변한 원칙입니다. 왜냐하면은 세상은 당분간이지만은 사단이 지배하는 세상이기 때문에 그러기에 우리는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과 분별된 삶을 살려고 애를 씁니다. 세상 사람들이 좋다고 하는 것들 다 찾아 먹으러 다니지 않고 건강을 위해서 좋은 것 먹는 사람들보다 훨씬 더 단순하게 먹고 마시며 단순하게 입고 단순한 삶을 삽니다. 세상의 유행 따르지 않습니다. 주위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과 같이 자신의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거리들을 추구하며 살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모든 구약의 율법을 주신 그 뒤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거룩한 백성으로 세상과 분별된 백성으로 살려고 애를 씁니다. 맞습니다. 주님은 주님이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신 대로 율법을 폐하러 오시지 않고 완성하러 오셨습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구약에 있는 신약에서 폐지한 율법 하나하나 다 지키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구약의 율법을 완성하기 위해서 오셨다 하는 말씀은 이제는 외적인 행동을 규제하는 하위법 율법으로 살지 말고 그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 성령의 법, 상위법으로 사는 삶을 가르치시고 본보이기 위해서 오셨다 하는 말입니다. 그러기에 주님은 제자들을 가르치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간음하지 말라 하는 말을 들었으나 구약에 그렇게 쓰여 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주님, 구약의 율법 하나도 폐하지 않는다고, 한 글자도 폐하지 않는다 그랬을 때 그 말의 의미를 똑바로 알아야 됩니다. 주님께서 율법을 주신 그 뜻 하나도 폐함이 없다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율법 아래 사는 삶으로부터 속량을 받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목적을 위해서 오셨는데 아직도 율법에 얽매여서 율법을 지킴으로 하나님께 인정받으려는 삶 청산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종으로 살아가는 삶, 이거 박차고 나와야 됩니다. 정말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 율법을 지키는 삶 살지 않습니다. 더 넓게는 초등학문을 하지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 말씀의 전개를 보시면은 여기 5절에서 주님께서 왜 그 아들을 보내셨다고 하는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 놓고 이제는 어떤 자들을 속량하신다고 하는가, 속량하시고자 하는 자의 폭을 늘리시는데 9절에 가서 보면은 약하고 천한 학문으로 살아가는 자들,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본문 해설에서 보았듯이 세상의 초등학문으로 살아가는 자들, 그들 가운데 옛날서부터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살았던 자들은 율법을 지키는 자들입니다. 그렇지 않은 자들은 자기 종교의 법들을 지키려고 애썼던 자들입니다. 그렇지 않은 자들은 세상의 철학과 도덕과 윤리로 살아가려고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정말 그리스도를 만나면은 옛날에 자신이 유대인이었건 헬라인이었건 아니면은 아무 종교도 없이 세상의 철학을 믿고 살았건 초등학문을 더 이상 하지 않습니다. 빌립보서 3장 7절서부터 8절에 기록된 바울과 같은 고백을 합니다.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인하여 해로 여김은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예전에 주님을 만나지 못했을 때는 말하고 글을 쓸 때마다 세상의 유명한 철학자, 윤리 도덕가들을 인용했지만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 슈바이처, 러셀을 인용했지만 이제는 그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깁니다. 왜? 그런 사람들은 훌륭한 사람들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와는 감히 비교할 수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입니다. 제 친구, 제가 새벽기도 때 가끔 예를 드는 그 친구 집사, 동양 철학을 공부한 친구입니다. 처음 교회에 갖다 놓으니까 계속 공자맹자합니다. 자신에게 가르치는 목사님 앞에서 이 말씀은 논어에도 있습니다, 어디에도 있습니다, 계속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얼마 후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고백합니다. 주님의 진리와 비교해 볼 때 공자와 맹자의 말은 전혀 언급할 가치조차 없는 말이에요. 배설물과 같다. 정말 주님을 만난 사람은 누구나 똑같은 고백을 합니다. 주님을 만나고 난다면은 특별히 목사는 강단에 서갖고 세상 사람들 인용하지를 않습니다. 인용할 만한 가치 있는 사람이 거의 없기 때문에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선진들만을 인용하는 거예요. 물론 영의 눈이 어두운 자들은 목사가 세상에 수많은 잡지식을 늘어놓으면 우리 목사는 똑똑하다 얘기합니다. 세상 영이 충만한 교회로 갑니다. 항상 다른 사람들을 많이 얘기할 때 초점이 흐려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초점을 맞추고 기독교의 진리에만 초점을 맞춰서 설교를 하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쓸데없는 것들을 수없이 늘어놓고 그것으로 부족해서 스크린을 통해서 수많은 것들 보여줌으로써 우리의 초점을 흐려지게 하는 겁니다. 오늘날 크리스천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고 하고 주님만이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고백은 하면서도 이 주님에 대한 가장 고상한 지식을 쌓는데 관심이 없고 세상의 초등학문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부지기수로 많이 있습니다. 주님을 정말 만났다면은 이제는 소설책 1년에 10권 뛸 거 한 번 뛰고 성경을 10번을 뛰어야 되는데 그런 사람 별로 만나보지를 못했습니다. 제가 예전에 있던 어떤 교회에 한 장로님이 계십니다. 인격자입니다. 대단한 인격자입니다. 한국의 유명한 신학대학에서 신학을 공부하고 미국 교도소의 상담 전문가로 30년 넘게 근무한 분입니다. 대학원생들을 늘 초대해서 밥을 먹이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거의 보지를 않습니다. 대신 그 집 거실을 사면을 다 둘러싸고 있는 큰 책장에 가득 찬 철학, 윤리, 문학 책들을 봅니다. 클래식 음악을 듣고 음악교회 가고 미술 화랑에 갑니다. 물론 새벽 기도는 한 번도 나온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3일 예배도 거의 안 나옵니다. 그리고 삶의 이야기들을 수필로 써서 책으로 출판합니다. 학생들을 저녁 식사에 초대해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논합니다. 유감스럽지만은 하나님의 교회에는 전혀 도움이 안 될 뿐 아니라 100% 해가 되는 분입니다. 교회에서 장로가 아니면은 해가 없는데, 교회에 안 나오고 그런 일을 하면은 훌륭한 분인데, 교회 장로로서 교회 청년들을 불러다 놓고 영적으로 흐려지게 하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들 가운데 수시로 세상의 초등학문에 대한 강좌를 여는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각종 문화 강좌라고 해서 철학 강좌, 심리학 강좌, 교육학 강좌를 열고 심지어는 미술 강좌, 음악 강좌를 엽니다. 새벽 기도는 안 나와도 이런 강좌에 나오는 사람들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 무능력하고 천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지 말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지식임을 마음 중심에서 믿기에 이제는 성경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아무 영혼도 구원하지 못하는 잡지들, 이거 보는데 시간 낭비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을 세상으로 빼앗아가는 스마트폰들, 하루 종일 들여다보고 있지 말아야 됩니다. 아직도 성경 한 번도 통독하지 않은 분은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새해서부터는 만사 제껴놓고 하나님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왜? 설령 주님에 대한 열심이 있더라도 주님에 대한 지식이 없어서 자신의 의로 하나님의 의를 대적하는 사람이 교회에 너무나도 많기 때문입니다. 우리 이제는 초등학문 심취되지 말고 고등학문에 심취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한 다른 의미의 무능력하고 천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지적하듯이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지킴으로 구원받으려고 하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날도 어느 교회나 초등학문으로 구원받으려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일을 꼬박꼬박 지키고 예배 시간 늦지 않고 십일조 정확하게 하고 자기 맡은 일 철저하게 하고 남 돕는 것으로 구원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늘 자신이 갖고 있는 잣대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하나하나 도마 위에 올려놓고 평가합니다. 물론 그런 율법으로 사는 사람들, 그 율법이 짐이 되어서 언젠가는 신음합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그 삶을 resent 합니다. 증오합니다. 내가 왜 이런 삶을 살아야 되나. 종교 생활하는 사람들이 궁극적으로 도달하는 막다른 골목입니다. 지난 20년, 30년 그 일을 잘했어도 언젠가는 완전히 번아웃 돼버리는 그러한 삶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이 모든 일을 다 합니다. 주일 꼬박꼬박 지키고 예배 시간 늦지 않고 십일조 정확하게 하고 자기 맡은 일 철저하게 하고 남을 부지런히 돕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 할 때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합니다. 자신을 위해서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으신 그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의무감으로 하지 않습니다. 남의 눈 때문에 하지 않습니다. 힘든데 할 수 없이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감화 감동되어서 감사한 마음으로 합니다. 누구보다도 성실하고 진실하고 충성스럽게 합니다. 감리교 창시자인 요한 웨슬레도 교회에서 평생 살았고 목회자였지만은 개종되기 전에는 초등학문으로 살았습니다. 목회자로 살았는데 목회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초등학문으로 살다가 나중에 개종되었습니다. 아버지가 목사였고 자신도 영국의 명문 옥스퍼드 대학을 나와서 목사가 되었지만은 꽤 오랜 기간을 초등학문으로 산 거예요. 믿음이 정통이었고 행위가 곧바르고 선한 일에 열심히 있었습니다. 도시 슬럼과 어린이들 긍휼히 여겨서 그들에게 음식과 옷과 교육을 제공했습니다. 주일뿐만 아니라 토요일도 안식일을 지켰습니다. 늘 교회 가서 성경 읽고 십일조하고 금식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참 기쁨이 없었습니다. 몇 년 후 웨슬레는 개종하는 경험을 하고 참 기쁨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때 그의 고백이 예전에 나의 믿음은 아들의 믿음이 아니었고 종의 믿음이었다고 합니다. 그가 저널에 쓴 글들이 많이 있는데 그중에 또 다른 글에서는 자기가 미국의 인디언들을 개종시키기 위해서 선교사로 갔는데 자기가 개종돼야 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희 얘기를 들으면서 우리 미국 교회 인테림 패스터였던 중간에 잠시 임시 목사를 하셨던 호 목사님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연세가 70몇 세 되신 목사님인데 저하고 얘기를 하면서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 교회 오래 다녔지만은 주님을 만나지 못한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껄껄 웃으면서 성도들뿐만 아니라 자신도 목회자로서 25년 산 후에 그때 개종됐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목회를 했지만은 25년이 지난 후에 개종됐다고 합니다. 신학교 다녀본 사람이면 누구나 합니다. 신학생들 가운데 아직 주님이 누구인지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고 신학교 교수들 가운데도 주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이 많은 것을 봅니다. 전혀 놀라운 일이 아니라 예수님 때 종교 지도자들 대부분 주님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여기 오늘 말씀에서 주님은 두 가지 다른 삶을 대비해서 말씀합니다. 아버지의 아들로 사는 삶과 종, 노예로 사는 삶. 물론 종, 노예로 사는 삶은 주인이 시키는 것만 합니다. 책에 쓰여 있는 것만 합니다. 마음은 들이지 않고 외적으로 해야 되는 것만 합니다. 그러나 아들은 다릅니다. 아들은 해야 할 일, 하지 않아도 될 일 가르지 않고 그 모든 것 아버지의 일이기 때문에 자기가 다 합니다. 마음 중심에서 아버지를 사랑함으로, 마음 중심에서 아버지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함으로, 마음 중심에서 아버지의 영광을 구함으로 그걸 다 합니다. 하면서 너무나도 기쁘고 즐거운 거예요. 아버지의 영광이 나의 영광이기 때문에. 똑같이 믿음 생활을 하는데 두 가지 다른 삶이 있습니다. 하나는 율법을 지키는 삶이고 또 하나는 성령의 법을 지키는 삶입니다. 구약에 기록된 600몇십 가지 그 율법을 다 지키려고 이를 악물고 마음에 결단을 하고 투지를 가지고 지키려고 하는 삶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마음 중심에서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기에 이제는 구체적으로 주님께서 그런 말씀하신 거 잘 알지 못하지만 그 모든 말씀을 다 꿰고 있는 사람보다 훨씬 더 열렬함으로 그리고 감사함으로 주님 말씀 순종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가? 골로새서 2장 8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아무도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력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이 사람의 유전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쫓음이요 그리스도를 쫓음이 아니니라 하면서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와 월삭이나 안식일을 인하여 누구든지 너희를 폄론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 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늘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 같이 의문에 순종하느냐 율법에 순종하느냐.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는 이것이니 사람의 명과 가르침을 쫓느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율법으로 주신 것들 다 선한 것이었습니다. 선한 것이었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해하고 알아들을 수 있는 차원에서 주신 좋은 율법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그것들은 장차 앞으로 올 것들의 그림자였느니라. 그림자 실체를 보기 전에 좋은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이제 실체가 나타나면 그림자는 자취를 감춰야 됩니다. 이제 그리스도의 그림자를 우리가 봤었는데 이제 그리스도께서 실체로 지상에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 그 말씀을 따라야 됩니다. 그것이 더 온전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 오늘 설교 제목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그의 아들을 보내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셔서 우리가 아들로 입양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 기억하시고 우리가 아직도 밑에 살고 있는 모든 그 율법의 삶, 이것으로부터 속량받아야 됩니다. 해방돼야 됩니다. 이제는 아들인 것을 늘 기억하고 아버지 성령의 법으로 살아야 됩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자답게 이제는 하나님의 거룩한 영 늘 내 안에 계신 자답게 자신 마음속에 있는 모든 수많은 죄들, 자신이 얼마나 악하고 추하고 정직하지 못한 존재인지 이것을 늘 보고 살기에 내 눈에 티는 보지 못하고 내 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고 남의 눈에 있는 티를 빼려고 하지를 말아야 됩니다. 죄인을 볼 때마다 나 자신이 죄인인 것을 기억하고 그들을 긍휼히 여기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같이 구원을 이루어 가야 됩니다. 우리 모두 그러한 삶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